여러분, 어떻게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다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됐다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움츠려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좀 심해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혹시 심해진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배가 가장 심해졌다고,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개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 현장, 또한 여전히 방역이 필요한 그런 보건 현장의 어떤 그런 현장들이 많이 심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에게 심해진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의 문제. 목사님, 코로나 시대 때 사람도 별로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관계의 문제가 심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 관계 갈등에 문제가 있다라는 분들이 80%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응답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냥 그렇게 끊어지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이 사람이랑 만나서 화해를 할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우리와는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이 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아시죠? 5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즈음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흔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가르쳐 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팔복, 5장에서는 팔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공적인 신앙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7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7장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면서 비판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이세 가지 주제를 볼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구하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대접하라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주제인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디 연결교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바로 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좀 서론이 길긴 하지만 오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이제 비판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그 비판을 네가 남에게 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오니까 절대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주제가 뭐였죠? 기도였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응답하면, 구하면 응답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끈질긴 기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대접하라. 이 대접에 대한 것은 우리 오늘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고 하여 오는 말이 없다라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남에게 대접을 해야 내가 그만큼 대접받을 수 있다. 어떤 이렇게 이제 도덕적인 차원,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진의는 이 오해와 이러한 해석을 뛰어넘는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관계의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혹시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고민의 원천, 이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글말로 비판이라고 써있지만 여기 쓰인 원어는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뉘앙스로. 근데 여기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어느 날 TV 매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정말 뜻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이고, 저 사람 죽어도 싸다.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마땅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분노를 들풀처럼 막 나타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의 면목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참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백성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고 영역일까요? 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4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은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나는 이 의미에는 네가 하나님 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 정죄,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베풀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어요? 심판받을 자리에 긍휼함을 입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함을 입은 그 긍휼함을 베풀며 용서하는 자로 다가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신 5장의 팔복 중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영입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요,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 뭐라고 써있냐면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 이후에 이어지는 7장 2절 하반절에는 여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 앞에 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입은 자대로 그 긍휼함을 받은 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일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대조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그 반대 척상에 있는 게 뭐냐면 개와 돼지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개, 돼지,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단에 올리는 떡과 음식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진주 역시 가치 있는 것 바로 그런 걸 뜻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와 돼지는 뭘 얘기했냐면요. 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개, 강아지 하면 뭐 반려견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개는 조금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그런 동물에 가까웠어요. 더럽고 또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처럼 이렇게 좀 정결하지 못한 그런 동물이 개였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돼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걸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바로 그렇게 바라봤던 게 개와 돼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처럼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은 개, 돼지처럼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칭하고 호칭을 했어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개,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방인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기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자,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지자들을 바로 개, 돼지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위선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개, 돼지임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 뭐뭐 하는 척, 위선을 떠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척하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좀 짐을 사역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시관 뒤편에 가면 이게 주차장이 있죠. 골목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차를 타서 이제 출발 집에 가려고 차를 탄 다음에 조금 이제 뭐 같은 걸 좀 적었어요. 적고 있는데 타려고 하는데 저 뒤에 그 전봇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뒤에 무슨 시커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탔죠. 차를 타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잠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검은 손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운전석을.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그 새벽 1시쯤 됐으니까, 밤 1시쯤 됐으니까 인기척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 행색을 보니까 뭐 어두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검은 손이 나타나 막 그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영화처럼. 뭔가 막 제가 너무 당황하고 막 그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어쩌리로 그 흔히 말하는 죄송합니다 멘붕 같은 이렇게 상황이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엉어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문을 두드리다가 막 그렇게 문을 두드려가 제가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게 다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쏜살같이 이미 시동은 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또 시간 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이렇게 자책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아무리 그 당시에 상황이 긴박하고 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잠깐 내가 내려서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내가 좀 창문을 내려서라도 어떤 이야기, 무슨 일인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자책감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위선하고 위선하지 않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내가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환골탈태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만 뭔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가깝다는 가족에게조차도 직장의 그 지인에게조차도 우리가 위선, 뭔만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 자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그 답, 이 연약한 우리의 답을 오늘 7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은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기도에 구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면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에 일상적으로 올라갔던 게 떡과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자 떡과 비슷한 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육신의 아버지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물고기와 비슷한 뱀을 가지고 생선이라고 속이고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기에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하늘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 하늘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다가간다면, 구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주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신 산상우수원의 결론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대접하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래요.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접하는 거하고 구약의 말씀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당시는 어떠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든 자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소문이 유대의 땅에 널리 널리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 그 용하다는, 대체 그 권위 있다는 이분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그 입술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해서 다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통치를 받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답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계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어떤 전제 위에 있냐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노라라는 그런 고백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라면 이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정죄와 심판이 아닌 긍휼과 용서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영업자는 둘째치고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정말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론 이렇게 울부짖기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제가 지금 이 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정확히 모르죠. 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 있죠. 하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실제 자신이 죽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서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그래하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관계 어려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리하여 깨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풀어지고 우리가 얽매여 있고 헝클어졌던 모든 관계가 주님의 안에서 풀어짐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할 것입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는 내가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어떤 긍휼과 용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관계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과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아버지답게 인정하고 대접함으로 모든 관계의 지혜를 받아 모든 관계의 엉킨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바로 요약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접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풀리지 않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두의 관계의 원칙이 바로 그 관계의 지혜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어떤 궁휼함을 입고 내가 어떤 용서함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풀어야 할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풀어짐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와 복된 지혜와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